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15일 성명을 통해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비난한다고 밝혔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성명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행위가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영내 지역 평화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의 국제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16일 긴급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는 북한이 14일 최대 4,500km까지 비행할 수 있는 신형 2단계 액체 연료 로켓으로 추정되는 고고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따른 것입니다. 북한은 15일 관영 매체를 통해 새로 개발한 중거리 미사일에 대한 시험 발사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이뤄졌다며 이는 대규모 중량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북한의 이번 미사일 시험 발사는 각국이 대북 제재를 더욱 강력히 이행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5일 유럽연합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위해 15일 베를린을 방문한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이 덜 관료주의적인 사회가 돼야 하며 필요하다면 유럽연합 조약도 개정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또 높은 실업률 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개혁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의 요구 때문이 아닌 프랑스의 필요에 의해 개혁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메르켈 총리는 유럽연합의 더욱 긴밀한 통합을 위한 중단기적 로드맵을 마크롱 대통령과 함께 작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우선 양국이 어떤 것을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 뜻을 모아야 한다며 그 다음 조약 개정이 필요하면 기꺼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국 정부 관계자들은 오는 7월 회담을 갖고 주요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수도 다마스쿠스 외곽 대규모 군사 감옥에 화장터까지 만들어 대규모 학살을 자행했다는 증거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의 스튜어트 존스 근동 담당 차관보대행은 15일 언론 브리핑에서 화장터가 군사 감옥에서 숨진 사람들의 시신을 처리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관련 증거를 국제사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인권단체 국제엠네스티는 앞서 지난 2월 세드나야 군사 감옥에서 매주 20에서 50여 명이 처형됐으며 지난 4년간 5천에서 1만 3천 명이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연합 외교장관들이 베네수엘라 당국에 선거 실시와 정치범들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유럽연합이 지금까지 베네수엘라 사태에 보인 반응 가운데 가장 노골적인 것입니다. 이후 회원국 외교장관들은 사태 해결을 위한 10개월간의 노력이 정체돼 있다며 선거가 탈출구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또 성명에서 폭력과 무력 사용은 사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지난 4월 이후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에 반대하는 시위가 6주째 계속되면서 시위대와 친정부파, 행인, 보안군 등 적어도 3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한 수백 명이 다치고 체포됐습니다. 독일과 이탈리아 내무장관들이 아프리카 난민들이 유럽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리비아와 니제르 국경지대에 대한 임무 준비에 나설 것을 유럽연합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 장관들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지금까지 난민들의 유럽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판명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올해 리비아에서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유입된 대부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출신 등 난민들은 4만 3천여 명에 달하며 이는 올봄과 여름철에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과정에서 거의 1,200명의 난민이 바다에 빠져 숨졌습니다. 이에 따라 장관들은 서한에서 리비아에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이 또다시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추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탈리아와 독일 내무장관들은 또 이동식 순찰과 국경감시소 운영, 망명신청자들에 대한 철저한 심사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유럽연합 사무소를 리비아와 니제르 국경에 가능한 빨리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 김현진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5월 16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도발적 언행을 자제하라고 촉구하며 대화를 위해서는 선결 조건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북한 인권법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 발의됐습니다. 이번에는 북한 정권 붕괴에 미 정부가 대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북한의 우방인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가 북한과의 협력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고 확인했습니다. 평양은 오늘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1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입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조금 끼며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1에서 2.5m, 서해 북부는 0.5에서 1m 사이가 예상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은 최근 발사한 화성 12형 탄도미사일이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한국 국방부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14일 시험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모든 기술적 특성을 완전히 확증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앞으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 노재천 공보실장의 15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기술적 특성, 엔진의 신뢰성 확보 주장 등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국방부는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적용됐는지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본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미한 군당국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발사 고도와 비행거리 등 북한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 같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매체들은 이에 앞서 북한이 14일 대형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신형 지상대 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미사일인 화성 12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15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시험 발사가 새형의 중장거리 전략탄도 로켓의 전술 기술적 재원과 기술적 특성들을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이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통신은 이번 시험 발사가 주변 국가들의 안전을 고려해 최대 고각 발사 체제로 진행됐고 미사일이 예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 최대 정점 고도 2111.5km까지 상승 비행해 거리 787km 공해상에 설정된 목표 수역을 타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앙통신은 또 이번 시험 발사로 미사일의 유도 및 안정화 체계, 가압 체계, 검열 및 발사 체계의 모든 기술적 특성이 완전히 확증됐으며 새로 개발한 로켓 엔진의 믿음성이 실제적 비행 환경 조건에서 재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발사 하루 전 미사일 조립 현장을 직접 지도한 데 이어 시험 발사도 현장에서 지도했다고 중앙통신은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발사를 대성공으로 결론 내리고 미국 본토와 태평양 작전지대가 북한의 타격권에 들어있다는 현실을 미국이 오판해서는 안 되며 고도로 정밀화 다양화된 핵무기들과 핵타격 수단들을 더 만들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화성 12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에 준하는 급의 로켓 시험을 한 것으로 평가하며 이전보다 상당히 발전한 수준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자주국방네트워크의 신인균 대표입니다.
새로운 대용량의 액체 연료 엔진을 개발을 했고 그것을 가지고 이번에 실험 성공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동안 북한은 이제 소련으로부터 어떤 물려받은 그러한 그 구형 로켓들을 사용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소련제 베이스의 그 로켓이 아니고 전혀 독자적인 그런 로켓을 새로 개발했다라고 발표를 한 것으로 보면 평가를 해야 되고 또 이것이 2111km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상당한 기술적 완성도를 이루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도 북한의 이번 미사일이 과거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발전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양 교수는 북한의 ICBM 개발이 빈말이 아니라 하나하나씩 맞아떨어지고 있으며 북한 미사일이 하와이까지 또 미국 본토까지 단계적으로 사정권을 넓혀가는 양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는 한 미북 간 정상회담은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윤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계속하는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14일 미국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대화하려는 방식이 아니라며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로 김정은을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정은이 우리가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와 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미국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적절한 상황 아래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제재든 언론 성명이든 미국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미 제재에 따른 압박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또 김정은 위원장이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있다며 최근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는 그런 증상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백악관도 성명을 통해 북한은 너무 오랫동안 명백히 위협적 존재였다며 북한의 이번 도발을 모든 나라가 더 강력한 대북 제재를 이행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백악관은 또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북한의 심각한 위협에 직면한 동맹국들과 함께 서겠다는 철통 같은 공약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 국무부도 북한이 또다시 핵미사일 역량을 과시하며 미국을 위협한 데 대해 도발적 언행을 삼가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대화 가능성을 시사한 북한 고위 외교 당국자의 발언에 대해서는 조건이 맞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 주말 발사한 미사일이 대형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신형이라며 미 본토와 태평양 작전지대가 타격권 안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무부는 이에 대해 도발적이고 안정을 흔드는 행동과 발언을 자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We call on the DPRK to refrain from provocative destabilizing actions and rhetoric and to make the strategic choice to fulfill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commitments.
캐티 나이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5일 BOA와 전화 통화에서 북한이 국제 의무와 약속을 이행하는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이어 여건이 되면 트럼프 행정부와 대화를 할 것이라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국 국장의 최근 발언과 관련해 선결 조건이 있음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remains open to credible talks o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conditions must change before there is any scope for talks to resume.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진지한 대화에 열려 있지만 북한과 어떤 범위의 대화라도 재개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조건이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최선희 국장은 지난 13일 노르웨이에서 미북 반관 반민 접촉을 마치고 평양으로 돌아가던 중 트럼프 행정부와 직접 대화할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여건이 되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여건이 되면 트럼프 행정부하고 대화하죠.
애덤 세베니는 미국이 북한에 제시하는 대화 재개 조건을 묻는 BOA의 질문에 지금처럼 핵개발 행보를 계속하고 위협을 고조시켜서는 그들의 목표인 안전과 경제적 발전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북한 지도부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It is important that the leadership of North Korea realize that their current pathway of nuclear weapons.
애덤 스테베니는 그런 목표는 오직 비핵화와 대량 살상무기 폐기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늘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안보리는 이 회의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복수의 대북제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임을 지적하고 강력히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보리는 올 들어 이미 다섯 차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14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발사 고도와 사거리를 볼 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에 진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북 군사 공격 논의가 점차 줄어들고 한국의 새 정부 출범으로 대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북한이 과거의 도발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하버드 스미스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의 조너슨 맥도웰 박사는 북한의 이번 발사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기술에 확실히 한 걸음 다가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This is definitely a step towards ICBM technology. Yes.
북한 로켓 전문가인 맥도웰 박사는 14일 B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의 위성 발사보다 이런 종류의 시험 발사가 더 우려스러운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쏜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사거리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중거리보다 훨씬 길어져 중거리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사이에 들어가게 된 것은 중요한 진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Although this missile only went 700 kilometers, if it had been launched at a lower angle instead of almost straight up, it would have gone maybe as much as 4,000 kilometers.
비행 추정거리가 700km 정도지만 발사각을 낮출 경우 4,000km에 달할 수 있는 중장거리이고 이는 ICBM 범주에 속하진 않지만 북한의 기존 발사보다 길어진 사거리를 보여줬다는 설명입니다. 맥도웰 박사는 발사 고도와 속도, 사거리를 모두 끌어올렸다는 건 시험 때마다 미사일의 모든 영역을 개선시켰다는 뜻이라면서 앞으로 고체 연료 엔진 기반의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추이를 주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무수단, 즉 화성-10의 개량형일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은 우주 로켓 발사보다 수년간 무수단이나 노동미사일 시험을 통해 ICBM 개발에 더 유용한 기술을 익혔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북한 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과 유도 제어장치 기술 수준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번 발사가 한국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나흘 만에 이뤄진 데 주목했습니다. 그동안 북한 당국자들과 반관 반민 접촉을 하며 미북 대화 가능성을 타진해온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14일 BOA에 새 한국 대통령이 당선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건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앨런 롬버그 스팀슨 센터 석좌 연구원은 북한이 미사일 기술 진전에 필요한 추가 시험 시점에 도달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지만 잠재적 협상 파트너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장 효과적 수단으로 발사를 강행했을 가능성 역시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유화적이거나 협조적인 태도를 효과적 대화 수단으로 여기는 대신 힘의 과시를 통해서만 원하는 협상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믿는다는 설명입니다. 윤선 스팀슨 센터 선임연구원은 특히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당선 이후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공격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든 것이 한동안 도발을 삼갔던 북한을 또다시 행동에 나서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But now with the new president in office in South Korea and his engagement policy or people expect him to adopt the engagement policy again, it is increasingly unlikely.
문 대통령이 대북 관여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한국 정부가 미국의 군사공격 옵션에 동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 것이 북한을 과거의 행동 양식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었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미북 반관 반민 접촉이 이루어지는 등 대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빈도가 높아진 것도 북한이 군사적 저항 제스처를 취하게 된 동기일 수 있다고 윤선 연구원은 분석했습니다. 동북아 전문가인 고든창 변호사는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기대해왔으며 선거 전까지 별다른 도발을 하지 않다가 그의 승리가 확정된 직후를 협박 재개 시점으로 삼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협박의 목적은 대화를 시작하려는 데 있다며 유독 북한은 대화를 위해 전화기를 잡는 대신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협상 의사를 내비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고스 국제관계국장은 북한 정권에게 핵미사일 시험은 이웃나라들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수단인 만큼 한국에서 진보성향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해서 북한이 그런 활동을 멈추지 않는다는 걸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발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반응을 보기 위한 행동으로 풀이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제재 압박 강화로 대응할지, 미국 중국과는 어떤 식으로 소통할지, 동맹과 공동으로 대북 강경 노선을 펼지, 아니면 남북한 간 직접적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 정권에 다가설지 여부 등을 확인한 뒤 대남 정책을 조정하겠다는 의도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사가 어느 때보다 중국의 심기를 크게 건드릴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중국은 14일 육상과 해상에 21세기판 실크로드를 건설하겠다는 구상 아래 1대1로 정상 포럼을 개최했는데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개막식을 불과 4시간 앞두고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윤선 연구원은 따라서 북한의 이번 발사는 중국에 대한 저항 신호이고 적어도 중국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현재 중국 정부의 심기가 매우 불편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앞서 북한은 지난해 중국 항저우에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던 와중에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바 있습니다. 롬버그 연구원은 더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발사로 인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적극적으로 재검토하는 데 주저할 수 있다는 점도 중국을 불쾌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롬버그 연구원은 그러나 중국은 이번에도 북한의 위기를 불러올 수준의 압박은 가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불쾌감을 표시하고 미국 등과 연대를 강화하는 일부 조치를 취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과 중국 등 국제사회의 압박으로 한동안 도발을 자제했던 북한이 다시 미사일 발사를 재개했는데요.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함으로써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포석이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대북 군사조치설과 북한의 대형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돌았던 4월 한반도 위기설이 북한의 도발 자제로 큰 탈 없이 지나가면서 북한이 당분간 정세를 관망하는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특히 최근 햇볕 정책의 발전적 계승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한국에서 새롭게 출범했기 때문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행보도 한층 신중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로 이런 예측은 빗나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국제사회 압박에 전혀 개의치 않고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행보로 평가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사일 발사 현장에서 미국과 추종 세력들이 제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선택을 할 때까지 고도로 정밀화, 다종화된 핵무기들과 핵타격 수단들을 더 많이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 측의 이런 언행은 핵 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면서 향후 있을 협상의 주도권을 선점하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지금은 큰 틀에서 보면 협상 국면으로 전환을 한 것이고요. 그러나 김정은 입장에서는 손들고 나오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강대강, 그다음에 핵미사일 보유를 기정사실한 모습을 보이면서 협상 국면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거고요. 자신들이 주도하는 국면으로 끌고 가겠다. 그다음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겠다는 의도고요.
4월 한반도 위기설이 사그라든 뒤 미북 양국은 최근 노르웨이에서 반관 반민 협의를 갖는 등 양국 관계가 겉으론 역동적으로 변할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북 간 본격 협상은 여전히 북한 비핵화 의제화 여부를 놓고 팽팽하게 대립해 재개의 실마리를 전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북한으로선 트럼프 행정부가 아직 대북라인 인선도 하지 않은 채 제재와 협상의 이중적 제스처로 자신들을 현혹시키려 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도발을 벌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도발을 계기로 북한의 향후 대형 도발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아직은 대화에 나설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갖추어 협상력을 최대한 끌어올린 뒤 협상에 나서겠다는 계산을 세웠으리라는 관측입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부형욱 박사입니다.
이 ICBM이 그 초반에 그 성공했다고 이게 실전 배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기화하기 위해서는 ICBM의 발사 시험을 여러 번 장기간에 걸쳐 해야 하고 또 실전 배치된 이후에도 안정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시험 발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북한의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계속될 거라는 전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북한이 미국 본토도 핵미사일의 사정권에 들어있다고 발표함에 따라 미국의 반발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전현준 원장은 한국과 중국 등 관련국들도 당분간은 미국의 대북 압박에 보조를 맞출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하는 입장이고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정부의 대북 압박 정책을 당분간은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 중국까지 당분간 대북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압박과 대화를 병행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려는 입장인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북한이 도발에 나섬으로써 난관에 부딪혔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과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상은 15일 오전 약 20분 동안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다음 날 한국 국방부 장관과 일본 방위상이 전화 협의를 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양국 군 당국이 북한의 이번 발사를 엄중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국방부는 두 장관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과 가까운 아프리카 나라 에티오피아가 북한과의 협력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고 확인했습니다. 또 북한의 우방국인 베트남 역시 대북 제재 이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짐했는데요.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티오피아는 최근 제출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 보고서에서 북한과 활성화된 군사적 혹은 경제 협력 협정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외교부 차원에서 모든 행정부와 관련 정부 기관에 안보리의 조치에 대한 확실한 이행을 촉구했다면서 여기에는 대북결의에 포함된 개인과 기관에 대한 자산 동결과 사치품 수출 금지가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도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제재 감시 임무에 건설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확인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전문가 패널의 연례 보고서에 단골로 등장할 정도로 북한과의 협력 정황이 뚜렷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이행보고서에서 북한과 군사적, 경제적으로 협력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전문가 패널은 보고서를 통해 에티오피아가 탄약과 탱크용 포탄 등을 생산하는데 북한과 협력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었습니다. 이듬해 보고서에선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리아와의 무기 관련 거래에 북한이 개입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특히 지난 1998년과 2002년 북한과 에티오피아는 미화 400만 달러 규모의 군수물자 무상지원 협정과 300만 달러 상당의 방위산업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지난 1975년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했으며 북한이 7, 80년대 아프리카 등 제3세계 국가들과의 외교에 상당한 공을 들이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이번 이행보고서는 대북제재위원회가 이행보고서를 접수한 지난 2006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날 제출한 이행보고서는 지난해 채택된 대북제재결의 2270호에 따른 것입니다. 한편 북한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베트남도 지난달 28일 제출한 2325 이행보고서를 통해 대북제재결의에 대한 확고한 이행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베트남은 유엔의 책임있는 회원국으로서 계속해서 안보리 결의를 진지하게 이행하고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결의 2325를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산 동결 등 금융 부문과 제재 대상자의 입국 금지, 수출 관련 금지 등의 규정에 대해 자국법에 따라 철저한 조치가 취해졌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북한 인권법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 발의됐습니다. 이번에는 북한 정권 붕괴에 미 정부가 대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는 재승인 법안이 11일 상원에 발의됐습니다. 북한 인권법은 지난 2004년 미 의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 연장을 거쳐 올해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법안은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같은 당 코리 가드너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 테드 크루즈 의원, 민주당의 벤 카딘 외교위 민주당 간사, 로버트 메넨데즈 의원이 공동 서명했습니다. 2022년까지 연장될 북한 인권법은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탈북자들이 미국에 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민간단체와 비영리 기구들에 대한 재정 지원도 포함됐습니다. 또 국무부에 북한 인권을 담당하는 특사를 두도록 했고 방송을 통해 외부 세계의 정보를 북한에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의 북한 인권법은 대북 라디오 방송만을 규정했지만 이번에 루비오 의원이 발의한 재승인법은 북한에 보내는 정보의 내용을 강화하고 정보를 보내는 방법을 다양하게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북한에 보내는 내용은 뉴스는 물론 미국, 한국, 중국 등지의 대중음악과 TV 프로그램, 영화 등을 송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북한 헌법과 세계인권선언,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 명시된 인권, 법치, 자유 등에 대한 내용을 한국어로 방송하도록 했습니다. 대북 정보 유입의 수단은 기존의 라디오 방송 외에 휴대용 저장장치 USB, 소형 SD, 음성 영상 재생기, 손전화, 무선 인터넷, 웹페이지, 무선 통신 등 전자매체들을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이 밖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회의 인식을 전하며 북한 정권의 붕괴에 대비하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현 정권의 붕괴나 지도부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경우 영내 안정과 안보, 미국의 이익에 영향을 주고 이웃나라들의 상당수의 난민이 유입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가 북한과 육상, 해상 국경을 접하는 나라들과 함께 협력해서 인도주의 지원과 인권 증진과 관련해 장기적이고 범정부적인 계획을 세울 것을 촉구했습니다. 법안이 밖에 의회의 인식으로 미국 시민은 북한을 여행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 여성이 중국 시민과 결혼하거나 아이를 가질 경우 이 아이들이 영주권 자격을 받고 교육과 공공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중국 정부에 촉구하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루비오 의원은 성명을 내고 북한의 인권 상황은 끔찍하다며 미국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도덕적 의무와 외교적 책임이 있으며 이 법안이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하원에도 지난달 초 공화당의 일리아나 로스 레티넨 의원이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발의했고 테드 요호 하원 외교위 아테소 위원장은 최근 대북 정보 유입을 촉진하는 2017 권리와 지식 전파와 증진법을 발의했습니다. 루비오 의원이 상원에 발의한 재승인 법안은 하원에 발의된 두 법안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네, 매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으로 9년 동안의 보수 집권이 끝나고 진보 성향의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과거 진보 성향의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는 남북관계가 어떻게 전개됐는지 되돌아보겠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998년 2월 한국의 15대 대통령에 취임한 김대중 대통령은 집권 내내 남북 화해와 협력을 위한 햇볕 정책을 펼쳤습니다. 특히 집권 3년 차인 2000년 6월에는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갖고 6.15 공동선언에 합의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우리 두 사람이 공동성명에 대해서 완전히 합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을 축하해 주십시오.
김정일 위원장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자신이 은둔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농담을 했습니다.
나도 운동생활을 하는데 김 대통령이 어제서 이제 운동에서 해방됐다.
남북 간의 최고 지도자가 만나 합의한 6.15 공동선언은 통일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이산가족 상봉과 경제협력, 남북대화 정례화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방문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다시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이번 저의 방북이 한반도에서 평화, 남북 간의 교류 협력, 그리고 전국적으로 우리 조국의 통일, 이 일로 가는 길다건데 조그마한 어텀이라도 됐으면 그 이상 다행이 없겠습니다.
6.15 선언 이후 남북 간에는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고조됐습니다. 남북 장관급 회담과 국방장관 회담이 열렸으며 금강산 관광, 남북 도로와 철도 연결 그리고 개성공단이 추진됐습니다. 또 12차례에 걸쳐 12,000명의 이산가족이 상봉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남북 간의 군사적 갈등과 충돌이 있었습니다. 1999년과 2002년 서해에서는 남북 해군 간 교전이 발생했고 1998년에는 동해에서 북한 잠수정이 남한 어선의 그물에 걸려 발각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김대중 정부는 군사적 충돌과 남북관계를 분리 대응해 본격적인 남북관계 경색으로 이어지진 않았다고 한국현대사연구소의 정창현 소장은 말했습니다.
충돌이나 이런 것들은 그거대로 긍정하게 대처를 하면서 교류 협력 사업들은 일정하게 조정을 하긴 했지만 그 기조를 분리해서 정부와 민간청 분리하는 또는 정치와 경제적인 협력을 분리하는 그런 투트랙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를 했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 핵 문제는 김대중 정부 초기에는 크게 불거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북한과 미국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 핵 문제를 풀기 위해 1994년 미북 제네바 합의를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또 당시에는 김대중 정부와 미국 클린턴 행정부가 모두 대북 개입 정책을 내세웠기 때문에 미양 간에 별다른 마찰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001년 미국에서 보수적인 공화당 조지 부시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면서 김 대통령의 햇볕 정책은 커다란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특히 부시 행정부는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당시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를 평양에 보내 북한의 비밀 우라늄 농축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의 강석주 당시 외무성 제1부상이 이를 시인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2차 북핵 위기가 시작됐고 그 후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도 별다른 진전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2003년 2월 집권한 한국의 16대 노무현 대통령은 전임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이어받아 남북 화해와 평화 번영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한국이 주도적으로 핵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남북 관계도 동시에 발전시킨다는 평행 추진론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사입니다.
저는 한반도 평화의 정신과 공동의 번영을 목표로 하는 평화와 번영의 정책을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모든 현안은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 정책 구상은 뜻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북한 김정일 정권이 핵 개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2005년 2월 핵 보유 선언을 한 이래 영변에 핵시설을 재가동했습니다. 이어 2006년 10월에는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하자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6자회담 참가국인 한국의 노무현 정부도 이 제재 결의에 동참했습니다. 그 결과 남북관계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한국과 미국 관계도 좋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1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의 이 발언은 당시 부시 미국 대통령의 경로를 샀고 한미 양국은 한동안 불편한 관계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핵 문제에 성과를 거둔 것도 있습니다. 2차 북핵 위기가 불거지자 노무현 정부는 외교력을 발휘해 2005년 9월 베이징에서 열린 6자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원칙을 담은 9.19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어 2007년에는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을 담은 2.13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핵 문제가 풀려갈 조짐을 보이자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0월 평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14선언에 합의했습니다. 8개항에 걸친 14선언은 남북군사회담 그리고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며 언급한 내용입니다.
이제 저는 이번에 대통령으로서 이 금단의 선을 넘어갑니다. 제가 다녀오면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다녀오게 될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전향적인 대북 정책은 한국 내에서 큰 정치적 문제가 됐습니다. 보수파들은 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퍼주기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을 마치고 넉 달 뒤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 후 남북관계는 14선언 이행 문제와 북한의 거듭된 핵실험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통일 한국을 대비하는 전문 인력이 되기 위해 북한학을 공부하는 이 남한의 대학생들이 있는데요. 서울에서 김미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대학에서 북한학을 공부하는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을 이끌어갈 청년 세대를 대상으로 북한과 통일 문제 전문가를 키우는 학과입니다. 고려대학교에서 북한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인데요. 신지훈 학생 이야기입니다.
북한학과라고 하면 생소하게 들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배우냐, 뭐 북한말 배우냐 그런데 요즘에는 아, 너 그러면 이제 북한에 관해서 더 연구하고 이제 뭐 나중에 통일부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과를 갔구나 이런 식으로 인식이 많이 바뀐 걸 저도 많이 느껴서 네, 인기가 많이 높아졌구나 생각을 합니다.
북한학과를 전공하는 학생들은 아직도 사람들에게 북한학과라는 이야기를 하면 무엇을 배우는지 또 북한과 관련한 어떤 내용들을 배우는지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그만큼 북한과 또 북한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최병렬 학생입니다.
그 북한이 김정일 정권에서 김정은 정권으로 바뀌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타 방송사에서 탈북민녀들이 나와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그러한 방송이 많이 방영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좀 북한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그 가지고 있던 꿈이 있었어요. 그 가지고 있는 꿈에서 좀 더 전문성을 지니게 하려고 북한학으로 지원을 해서 북한학을 전공을 한 다음에 그 북한학을 살려가지고 이렇게 저의 직업을 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북한학을 들어오게 됐습니다.
북한학과에서는 남북 문제를 연구하고 남북의 분단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북한의 정치와 행정, 북한의 사회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도 하는데요. 최병열 학생은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하고 싶다고 합니다.
제가 그 공부를 하고 싶은 쪽이 북한 인권 쪽이라서 그쪽에 대해서 한 번씩 조사를 하게 되면은 논문 자료로만 이렇게 북한 인권에 대한 내용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 방법으로밖에 조사를 할 수가 없어서 그게 너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갈 수 있다면은 가서 북한 주민들과 같이 얘기를 하면서 어떤 게 힘든지, 통일이 된 후에는 어떠할 것 같은지 이런 거를 되게 재미있게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북한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북한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가 많이 없어서 공부와 연구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 북한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느끼는 한계점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온 자료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북한학을 공부하신 분들의 무슨 연구 자료나 논문이나 이런 거를 이제 문헌적인 자료들 갖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 비해서 이제 한계를 많이 느끼는 점이 그건데도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의 경험담이나 이제 견학을 가거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배우는 게 많은 것 같아요.
학생들은 우리라는 동아리 모임을 통해서 탈북 학생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꾸준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탈북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봉사를 통해서 한국에 잘 정착하고 더 나아가서 통일을 이끌 인재로 자라나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데요. 또 동아리 학생들 역시도 통일에 대해서 연구하고 통일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라는 동아리는 Wayne of Our Reunification Inducement라는 거의 약자인데요. 통일을 이끄는 북두칠성이 되자, 길잡이가 되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동아리가 이제 북한 이탈 청소년들을 만나서 체육과 뭐 문화적인 교류를 통해서 작은 통일을 이루어 나가자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동아리 활동은 탈북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방과후 활동, 또 통일과 북한 인권, 탈북 청소년 등에 대해서 알리는 활동들을 함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학문으로만 북한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온 통일 세대인 탈북민을 통해서 북한을 좀 더 직접적으로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활동하는 거는 이제 천안에 있는 드림학교라는 곳인데 이곳은 이제 북한 이탈 청소년들이 머물고 있는 대안학교입니다. 그래서 거기 아이들과 동아리 활동을 같이 하고 있어요. 탈북 청소년 학생들과 같이 동아리 활동을 해서 예를 들면 피아노나 기타, 농구, 다양한 운동 그런 종목들을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고 이번에 새로 생긴 미술 동아리나 마술 동아리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자신의 전공을 살려서 통일시대 작은 보탬이 되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북한학과이고 이제 봉사 탈북 청소년들을 만나서 봉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통일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한 계획은 없는데 이렇게 지금 하는 것처럼 이제 탈북 청소년 어린이들을 만나서 같이 봉사활동하는 거는 이제 계속 하고 싶고요. 더 나아가서 뭐 통일부에 들어가든지 이런 걸 조금 꿈을 꾸고 있습니다.
통일 전문가가 되어서 북한에 가고 싶다는 북한학과 학생들, 미래 통일한국을 이끌어갈 주역이 되고 싶어합니다.
저희가 이쪽에 들어와서 그 북한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북한에 아주 무수한 지하선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하고 우리나라의 기술적인 측면을 많이 이용을 해서 발전시킨다면은 다른 나라들보다도 더 강한 이렇게 경제성장국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의견 주신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됩니다. 그 밖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특별히 중국과 태국에서는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말씀을 남기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또 VOA 음성사서함 전화 역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가번호 1번 그리고 202-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과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 저희 VOA 방송에 다양한 의견들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 전해드립니다. 평양은 오늘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1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입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조금 끼면서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1에서 2.5m, 서해북부는 0.5에서 1m 사이가 예상됩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양덕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 23도, 신유주 아침 기온 11도, 낮 기온 25도입니다. 수풍 아침에는 9도, 낮 기온 25도고요. 중강 아침에는 7도, 낮 기온 21도가 예상됩니다. 희천 아침에는 8도, 낮 기온 24도입니다. 황해도 대체로 맑고 곳에 따라 구름이 조금 있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 23도, 용현 아침에는 9도, 낮에는 25도, 개성 아침 기온 11도, 낮 기온 25도입니다. 함경 남도와 함경 북도 역시 구름이 많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 22도, 청진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 19도입니다.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1도, 낮 기온 14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조금 끼고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1에서 2.5m, 서해북부는 0.5에서 1m 사이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5월 16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시작하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15일 성명을 통해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비난한다고 밝혔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성명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행위가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영내 지역 평화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의 국제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16일 긴급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는 북한이 14일 최대 4,500km까지 비행할 수 있는 신형 2단계 액체 연료 로켓으로 추정되는 고고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따른 것입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북한의 이번 미사일 시험 발사는 각국이 대북 제재를 더욱 강력히 이행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공화당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장도 15일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가 이전보다 더 발전된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을 더욱 압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 FBI 국장의 후임자를 찾는 작업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적어도 8명의 후보자를 인터뷰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9일 첫 해외 순방에 앞서 후임 국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들을 철저히 검증했다며 모두가 매우 저명하고 존경을 받으며 재능을 갖춘 적임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 러시아 대선 개입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FBI 국장 지명자를 인준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특별검사는 필요하지 않다며 일축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5일 유럽연합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위해 15일 베를린을 방문한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이 덜 관료주의적인 사회가 돼야 하며 필요하다면 유럽연합 조약도 개정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또 높은 실업률 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개혁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의 요구 때문이 아닌 프랑스의 필요에 의해 개혁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메르켈 총리는 유럽연합의 더욱 긴밀한 통합을 위한 중단기적 로드맵을 마크롱 대통령과 함께 작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우선 양국이 어떤 것을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 뜻을 모아야 한다며 그다음 조약 개정이 필요하면 기꺼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국 정부 관계자들은 오는 7월 회담을 갖고 주요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은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이 수도 다마스쿠스 외곽 대규모 군사 감옥에 화장터까지 만들어 대규모 학살을 자행했다는 증거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의 스튜어트 존스 근동 담당 차관보대행은 15일 언론 브리핑에서 화장터가 군사 감옥에서 숨진 사람들의 시신을 처리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관련 증거를 국제사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인권단체 국제엠네스티는 앞서 지난 2월 세드나야 군사 감옥에서 매주 20에서 50여 명이 처형됐으며 지난 4년간 5천에서 1만 3천 명이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전 세계 각지를 강타한 해킹 공격이 이번 주 들어 다소 누그러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번 주 업무가 시작되면서 대학 등 교육기관이 해킹 공격의 집중 대상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자들과 보안업체 관계자들은 해킹 공격 피해가 다소 누그러지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보안 소프트 업체 치유360 관계자는 15일 해킹 공격으로 인한 피해 증가율이 지난 며칠에 비해 급속히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국영 석유회사 페트로차이나도 일부 주유소에서 요금 지불에 문제가 있었지만 현재 대부분 복구됐다고 밝혔습니다. 유럽과 미국 당국자들은 해커들이 새로운 형태의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톰 보서트 미국 국토안보 보좌관은 15일 미국 ABC 방송에 출연해 이번 공격이 현재 통제되고 있지만 매우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OA 세계 뉴스 김현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 kHz로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